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1년 구역 공부가 개강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또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늘 이 개강 시간이기 때문에 늘 드리던 공지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근거한 영과 진리로입니다. 이 말씀을 관점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진행해 갈 것인데 작년에 이어서 사무엘 하를 우리 교회의 표어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구역 모임을 하지만 구역 식구들이 구역 모임에 가능하나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는 신앙의 총론, 원칙에 대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신앙의 강론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나는 왜 잘 안 되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잘 살 수 있는지 서로 도움도 주고 받고 또 삶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꼭 구역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의 이름이 구역 성경 공부입니다. 이름 자체가 중요합니다. 구역은 다른 말로 하면 식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으로 심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나누는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구역에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신자반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어진 상황의 순종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가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해가심을 믿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역 모임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코로나19가 잦아들고 다시 대면해서 모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역 모임을 나누어도 그 모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짧으면 나누는데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나누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여유 있는 나눔을 해야 그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는 교환을 꼭 자기 말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의 최소의 헌신이자 최고의 헌신은 이 구역장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면 영상을 통해서도 반드시 듣고 자기의 말로 소화해서 구역 식구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고 또 자기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성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 된 자기의 것으로 체화해서 전하는 것과 그냥 전하는 것은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교환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댁에서 다운받으셔서 예습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 23절과 24절을 제가 교환에 그냥 넣어놨는데 오늘은 같이 읽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암송을 한번 꼭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혹시 외우신 분은 암송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큰 2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6절은 그 반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 나옵니다. A번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보면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는 그 앞에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이 이복 오라비인 암눈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2년 동안 그 기다렸다가 그 암눈을 죽이는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가인 저 북쪽 저 시리아 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술로 가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 그술왕 달메가 외할아버지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를 5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5년 만에 부자가 다시 만났는데 아마 특별한 교류나 따뜻한 나눔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참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대면대면 하게 됩니다. 특히 따뜻함이 없었던 헤어짐은 다시 만나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기러기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기러기 부부가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약간 애틋한 마음이 있다가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남과 같게 됩니다. 해외에 떨어져 있게 되면 매일 통화하기도 어렵고 또 서로 사는 삶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일지라도 공통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과 같게 같이 되는 경우가 참 적지 않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5년 만에 만났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아무런 말이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동창을 만나면 굉장히 처음에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왁자지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게 돼도 초등학교 동창은 초등학교 동창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에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논과 다윗의 마지막 공통점은 압살롬과 암논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서로 깊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부르기는 했지만 이제 압살롬이 실제적인 장남입니다. 그럼에도 왕이 계승자로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불렀습니다. 어쩌면 그냥 신하 중에 하나, 관료 중에 하나로 불렀지 그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디디아 솔로몬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 초에 그 전에 2019년에 그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고 난 뒤에 그 이듬해 2020년 초에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고 뭐 최근에 뭐 그 왕실이 있었던 일로 서로 왕실과 해리 왕자 쪽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해리 왕자가 영국 그 왕위 계승 순위 6위입니다. 서열 6위입니다. 말이 6위지 6위면 왕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가 만약 왕위 계승 순위 1위이고 현직 왕이 원로하다면 그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속상한 일이 있어도 또 뭐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버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압살롬이 보니까 자기는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것을 허락해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예, B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난 후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예, 병거, 말, 호위병 50명. 예, 이 병거와 말을 준비했다는고 하는 것은 편하게 이야기하면 압살롬이 그 왕궁을 드나들 때 전차를 탔다는 것입니다. 탱크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호위병 50명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를 임금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는 그 앞에서 달리는 사람을 50명 세웠다가 문자적인 뜻입니다. 이 병거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의 제도가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병거와 말을 억하게 되리니 이런 표현을 사무엘상 8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는 그 사무엘하 23장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37명이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30명대의 그 호위병이 있었고 그 아가서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의 용사는 60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60명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지금 호위병이 50명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했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또 아버지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7번 압살롬은 이른 아침에 성문 길가에 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인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예 어느 성읍 사람이냐 즉 어느 지파 사람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성문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통과하는 길로서 납세, 군복무, 강제노역 등의 일로 인해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가는 길입니다. 그 성경의 성문 또 성문 앞, 성문 위 이런 표현들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거기에 시장이 열렸고 토론이 열렸고 특히 거기에 재판이 열렸던 곳들입니다. 그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룻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계대 결혼법으로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룻과 계대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를 묻는데 그 재판의 토론을 그 성문 위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과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전쟁에 참여했고 또 과도한 세금도 내어야 했고 또 국가가 요구하는 노역에도 동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전쟁 참여, 뭐 노역, 납세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다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자기에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제 재판을 걸러 오는데 그 사람들을 압살롬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그 지을 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3만 명이 동원이 되었거든요. 이방인들 말고도 그 3만 명을 1만 명씩 세계적으로 나누어서 한 달씩 한 달씩 봉사를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씩 한 달 가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 만약에 지금 같으면 왜 저 사람은 6월 달에 28일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왜 3월 달 31일 동안 일을 해야 하냐든지 저 사람은 여름에 일하는데 나는 왜 겨울에 일해야 하냐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재판은 이기고 짐에 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압살롬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재판이 이기면은 뭐 불만이 없을 수 있지만 재판에 지면 아 내가 잘못해서 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 사람도 잘못한 게 있는데 왜 이 판결이 공평하지 않냐고. 예. 나는 내가 생각할 때 5개씩 서로 5개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3개밖에 잘못 안 했고 내가 7개 잘못했다고 판결하는지 이런 불평들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 성문 길로 오는 사람들에게 어느 성읍, 즉 어느 지파 사람이냐고 물었던 것은 그 지파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소위 이것은 지금으로 하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이 다윗 지금 다윗 정권이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 누가 어떤 지파가 불만이 많은지. 어떤 부류가 만족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분위기는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모이는 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상황을 지금의 표현을 하면 압살롬 대세론이 팽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세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냐 보다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사람이냐 그리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세냐가 아니라 무엇이 더 바른 것인지 무엇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마음이 모이는 것은 다윗이 외치인 전쟁에는 크게 승리하였지만 내치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그렇게 백성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무슨 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 그 후보자들이 꼭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전통시장을 꼭 갑니다. 그 가서 뭐 오뎅도 사 먹고 뭐 거기 파는 물건도 사고 사람들 손도 한번 잡아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낮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 쇼인 경우가 많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이면은 그가 참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죠. 2번, 압살롬은 성문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며 당신의 성사,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다고 말했습니까? 3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성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예,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압살롬은 송사하러 온 사람의 말, 즉 당신이 이렇게 소송 거는 것은 다 옳다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예, 사람들은 지지해 주면 그 지지해 주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 옳기 때문에 재판을 걸러 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이 그렇게 말해 주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다고 그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백성들의 성사를 들을 관직에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든지 또 그런 사람이 약간 부족했을 수는 있습니다. 즉 이 압살롬의 말이 전적으로 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다윗 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백성들의 불만과 반감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 만드는 작전이었던 거죠. 2번 압살롬은 자신이 나라의 재판관이 되면 자신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4절 읽어볼까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정의를 베풀기 원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바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 압살롬이 그 병거와 말을 취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누구든지에게 정의를 베풀고 포용하며 바르게 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에 정의와 공의가 번갈아 나오는데 그 좀 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의는 그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저스티스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재판과 관련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법무부가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오르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히브리 말로는 체데크인데 영어로 말씀드리면 righteousness입니다. 이것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발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의 오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가 약간 혼용되어 성경에는 쓰이고 있습니다. 이 4절에 그 압살롬이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사실 공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쓰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공의를 베풀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로 바꾸었는데 왜냐하면 그 재판하러 온 사람에게 의를 베푸는 거니까 그 의미적으로는 정의인 거예요. 공의가 아니라. 문자는 공의로 써놓고 그래서 이런 뜻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고 예, 이 두 가지가 혼용해서 쓰였다고 하는 거 예, 그거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압살롬은 자기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결코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도 우리 한때 우리나라의 정의사회 구현 이런 구호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정의, 공의, 공평 이러한 것들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호로 외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말로 되면 벌써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겁니다. 정의, 공의, 공평 이러한 것들은 바른 원칙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바른 원칙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압살롬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F번 압살롬은 누가 가까이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 그를 이렇게 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예, 압살롬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술에서 3년 돌아와서 2년 후에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그때 그 14장 마지막 절이 33절인데 그 다윗과 압살롬은 입을 맞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 입을 맞추어 인사하는 문화 아니고 서양은 그 여성들끼리 또는 남자 여자는 이렇게 볼을 맞추며 인사를 합니다. 뭐 남자들은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남자와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꼭 입을 맞추는 건 아니고 그 제 친구와 서로 만나게 되면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제 오른손을 상대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제 오른뺨을 상대의 왼뺨에 이렇게 서로 뺨을 맞추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나서 반대편 손을 올려서 반대편 편을 맞추고 압살롬과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또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형 에스를 만날 때도 입을 맞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도 이렇게 입을 맞추었고 우리가 또 잘 알듯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입을 맞췄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도 입을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의 입맞춤은 아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죠. 그 굉장히 형식적인 입맞춤이었겠죠. 그런데 압살롬의 입맞춤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에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입맞춤은 아들에 대한 어떤 용납과 용서의 의미였다면 압살롬의 입맞춤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과 반란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집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을 만나려고 하면 압살롬은 그들을 붙들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예. 훔쳤답니다.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훔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 행동은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왕 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이런 행동은 요즘으로 하면 선거운동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그 도둑질을 했는데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이나 또 다른 사람의 공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는 것 아닌지 그럼 우리가 압살롬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 훔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 얻음은 말로 얻지 않고 삶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3번 7절에서 12절은 드디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1번 압살롬은 다윗에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어디로 가기를 청했습니까? 7절 우리 읽어볼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예, 헤브론에 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15장 7절이 4년 만에로 시작하는데 그 혹시 성경에 그 작은 글씨로가 있고 아래 보면 그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기록에는 40년이라고 함. 예, 히브리어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4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 40 years 40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40년은 다윗의 통치 전 기간이 4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압살롬에게 다윗이 쿠데타를 당하고 난 뒤에 후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상당 기간 동안 또 통치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도 이 40년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 아마 자를 40으로 오기 잘못 쓰지 않았을까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예, 그 우리가 아는 알듯이 그 롯과 함께 지내다가 롯이 그 요단 동편으로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그 약속했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고향이고 또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에서 또 아버지가 왕이 된 곳에서 또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제2의 다윗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 처음에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유다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유다에서 제일 이렇게 융성했던 그 속된 말로 잘 나갔던 도시였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나서부터 그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거기로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아무래도 상권도 죽고 여러모로 안 좋은 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수도가 옮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 세력을 등에 업고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이 4년 만에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은 그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4년 동안 앞에 있는 단어에 를 빌어서 표현하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이죠. 2번 압살롬은 다윗에게 왜 헤브론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예,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지 않습니까? 이 8절에서 우리 성경에는 돌아가게 하시면이 한 번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두 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게 하시면 예,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반드시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했다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짠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잘못해서 거기로 갔지만 거기 3년 있는 동안 얼마나 그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었을까? 예, 그 마음을 이제 다윗이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것은 성경에 섬기다는 예배드리다와 동의어입니다. 10번 헤브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하는 압살롬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9절 볼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예, 평안히 가라. 예, 평안히 가라는 호락의 뜻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평안히 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여차여차해서 자기가 그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드로가 그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고요. 예, 또 우리 엘리 제사장과 한나 이야기도 합니다. 한나가 정말 입만 움직임에 기도하다가 오해하고 여차여차해서 쭉 사정을 얘기하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했습니다. 또 그 엘리사에게 한센 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그 시리아에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뭐 하여튼 그 가면 자기가 그 림몬 신당에 들어가야 되고 여차여차 얘기하니까 평안히 가라 뭐 그런 얘기들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은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이 서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헤브론을 향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그 술에서 돌아온 지 2년 동안 아버지 다윗 만나지 못했고 지금 4년이 또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6년을 지내면서 이 서원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원했다면. 이 압살롬의 말을 다윗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6년 동안 안 갔니? 예,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성악이나 또 예를 들어 피아노와 같은 공부를 한 사람이 귀국하고 나면 귀국 독주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오면 한 1년 안에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귀국한 지 6년 지나고 나서 귀국 독주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 왜 안 했니? 묻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좀 약간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암논이 행한 일에도, 압살롬이 한 일에도 그 아들을 제대로 야단치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생각하지 못하고 또 예, 바른 게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헤브론에 이른 압살롬은 정탐꾼을 각 지파로 보내서 어떤 말을 소문내도록 했습니까? 10절 볼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갔던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쿠데타가 목적이었던 거죠. 예, 헤브론의 뜻이 교제의 자리입니다. 교제의 자리. 그런데 압살롬은 그곳을 반역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또 정탐꾼을 모든 지파로 보냈던 것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 이 여기까지의 모습에서 다윗의 행동은 참 많이 아쉽습니다. 왜 제대로 말을 하지 않는지, 제대로 왜 훈계하지 않는지 참 아쉽습니다. 2번,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초청받은 200명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예, 알지 못하고 따라갔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이 쿠데타의 준비가 그만큼 치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이 200명을 아무나 데려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4년 동안 치밀하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200명은 자신이 새로 왕조를 꾸리면 그 각 분야에 이제 그 관직에 있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압살롬이 대세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200명의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 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압살롬이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우리가 사명자반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다른 그 제자 6명이 있는 곳에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6명도 우리도 가겠다고 같이 다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거기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욕망의 바다에서 헛거물질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어떤 인도하는 자리, 통솔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바른 것인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분 따라갔더니 내 영원한 것 얻었고 정말 좋은 것 얻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저 사람 따라갔더니 헛거물질만 했습니다.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왜 따라가는지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200명의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을지라도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역모의 길이었습니다. F번, 압살롬의 반란 세력은 점점 더 커감에 따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모사였던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12절 볼까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예,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예. 이 12절 제일 첫이 제사 드릴 때인데 이 제사는 누가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성경은 압살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 그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이 제사 드리고 있을 때 데려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누가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는 약간 불분명합니다. 양쪽이 다 가능한데 예, 혹시 다른 역본을 읽다가 그 다 그 압살롬이든지 또 아히도벨이든지 당황하지 마시라고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아히도벨은 그 다윗의 모사, 지금 말로 하면 고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참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압살롬에게 그 굉장히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기의 머리에서 짜낸 계략과 누군가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동일선상에 놓을 정도였습니다. 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히도벨이 붙었다는 것이 더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아히도벨 그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의 이름이 엘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암은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엘리암이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였는데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아마 압살롬에게 마음이 행했던 것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맞다면 이 그 아히도벨이 바세바에게 아니 저기 압살롬에게 붙은 이것을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삼고초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삼고초려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인 거 아시죠? 예, 그 척한의 그 유비가 그 난양에 응거하고 있던 그 제갈량을 찾아가는데 세 번이나 찾아갔기 때문에 삼고초려입니다. 그런데 유비는 제갈량보다 스무 살이 많습니다. 제갈량은 당시 20대 중반 정도였고 그 유비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60대 정도 되겠죠. 네, 그런 느낌이겠죠. 그 세 번을 찾아가서 제갈량을 얻었기 때문에 적벽대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반대입니다. 나이가 든 노련한 정말 신하가 예, 그 아주 굉장히 뛰어난 책사죠. 예, 군주가 되기 원하는 젊은이에게 합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합류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론,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봅시다. 에이번의 갑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거짓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거짓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과정은 올바른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과거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모로 가면 서울? 만 가면 된다? 아니면 모로 가도 서울 남대문만 가면 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예, 서울 못 가도 반듯하게 가야 합니다. 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도 있죠. 예, 열 번 계속 찍으면 지금은 스토크가 됩니다. 계속 찍으면 자기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자기 표현을 또렷하게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올바른 과정이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말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말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압살롬은 거짓된 말로 백성의 마음을 훔쳤고 헤브론으로 갈 때도 아버지 다윗에게 거짓된 말로 거짓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정말 본 모습은 그가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사는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입니다. 내가 아무리 참된 것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 같아도 내 삶이 거짓되면 저는 거짓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보다 삶의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목소리보다 삶의 소리가 신실해야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의 소리는 여운이 짧지만 삶의 소리는 여운이 깁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시작이 됩니다. 행하시며. 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언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행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른 삶에 말을 언전이 그 말이 무겁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삶에 아무리 무거운 말을 얹어도 그 삶이 그 말을 다 날아가 버리게 해버립니다.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바른 분별력을 가진다. 바른 분별력을 가진다. 예, 200명의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그저 따라가기만 했지만 그것이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아니,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반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의 바른 분별력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는 언제나 바뀝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바뀝니다. 예,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 그런 것 많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옳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압살롬이 걷는 길은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 오늘 이 15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지키겠다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독수리나 매, 올빼미와 같은 맹금류라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에 의지하여 왕이 되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가 우리 인생의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예.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에는 특히 신앙에는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스스로 이루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만을 이루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생물입니다. 예, 뭐 가젤과 같은 이런 그 초원에 사는 동물들은 태어난 지 20분만 되면 걷고 뜁니다. 사람은 걷는 데만도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생과 믿음 생활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설 수가 없습니다. 나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을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 가는 사람이다. 예,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연륜이 길어질수록 자신은 맹금류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새와 제비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을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 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강도의 소굴로 가는 길로 만드는 것과 기도하는 집으로 가는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선택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가꾸어집니다. 올바르게 가꾸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기도의 집으로 가꾸어 갈수록 그 인생 집은 견고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강도의 소굴은 사상 누각, 공중 누각과 같습니다. 공중 누각, 다르게 말하면 스카이 캐슬 아닙니까? 스카이 캐슬은 되게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인생의 비바람이 칠 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으로 가꾸어 가는 그런 복된 은총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더불어 그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4년 동안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를 차지할 쿠데타를 준비하였는지 살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거짓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참된 수단과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우리됨은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사는 우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소리가 다른 사람의 심령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는 기준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채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맹금류가 되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강한 새, 더 큰 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세속적 가치관의 소굴, 내 욕망의 둥지가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의 제단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참새와 제비처럼 한평생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세계적으로 잦아들게 될지 또 언제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께 섬김의 기쁨과 성숙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바른 수단과 방법의 통로가 되고 말의 사람보다 삶의 사람이 되며 자신의 삶을 기도하는 집으로 갖고 가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1년 동안 구역에서 수고하고 섬겨주실 구역장들과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